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또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깨달음과 또 말씀의 역사를 주님의 성령께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제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에 대한 그 누가복음 15장의 이제 말씀,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사랑의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누구든지 아마 100%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탕자다, 탕자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브래넌 매닝이라는 복음 전도자의 그 수치와 고통으로 채워졌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고 또 증거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긍휼을 알았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누리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만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열정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랑 진짜 나는 모르겠다. 진짜 이거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인가? 왜 이런 사랑이지?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속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화도 나고 하는 그런 경우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견딜 수 없었던 게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적국인 이 아수르,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요나는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습니다. 이런 그 반감을 잔뜩 가지고 반대쪽으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한계에 부딪혀서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양면의 이제 감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수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우리 기도 이제 공부하실 때 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위한 기도가 그리스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초점을 기울이고 묵상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다 보면 아 내가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 참 정말 이렇게 한쪽이구나 아니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아, 정말 우리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알기를 헌신하고 또 그 사랑을 배우고 행하기를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만 들어도 어떤 때는 우리가 감동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피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감동이 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제 이주를 가서 낳은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후손의 후손을 거치면서 수백만 명이 되어 있는 된 그런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커졌을 때 그때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시내산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 한 3개월 거쳐서 시내산 부근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르러서 이제 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다 이제 군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달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로 우리 언약을 맺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이죠. 예 하고 그리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이제 언약 체결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장자,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를 체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말씀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셨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율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뭐 제단에 대한 제사죠. 그리고 또 종에 관한 것, 그리고 배상에 관한 것, 도덕과 종교에 관한 것, 복지에 관한 것, 성소 제작에 관한 것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딱 잘 새기고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받고 또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돌판을 이제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너무나 기다렸겠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 5일이 지나도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거기에 머물게 되니까 40일이라는 숫자도 모르고 오래 머물게 되니까 야 이건 우리 믿을 만한 지도자가 못 되네 이러면서 이제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발상이 조금 굉장히 정말 우상 숭배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정말 이교도적이죠.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럼 만들면 그 신이 생기는 겁니까? 참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엔 좀 안타깝죠. 이 사람이 백성들의 귀에 달렸는 그 금고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를 다 모아서 불에 이제 달구어서 녹여서 그래서 주물에다가 넣어서 거푸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뭐 꺼냈는데 금송아지가 딱 나온 거예요. 물론 금송아지 몰딩이었죠. 근데 딱 나온 걸 보니까 막 너무 막 번쩍번쩍하고 막 황홀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외칩니다. 저 서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건 뭐 의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뭐 또 이럽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건 금송아지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께서 출애굽 이전부터 이들을 큰 재앙들 속에서 보존하셨죠. 열 재앙에서 보존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사자들도 그냥 건너뛰게 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건너뛰게 하셔서 이 장자들의 생명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집안이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죠. 이집트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도 다 멸절시켜주셨고 그리고 시내산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서야 하나님과 백성들이 숨을 돌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이에 정말 우리 인격적인 이 언약의 관계를 맺자. 그리고 새 출발을 시작하시려는데 지금 이 바로 이 순간에 지금 몇십 일 지나지 몇십 일이 뭐겠어요. 하여튼 40일 안에 일어난 일이면 틀림이 없죠. 몇십 일 지금 몇십 일이 지나기 전에 난데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마치 오랫동안 뜨겁게 사랑해온 두 연인이 급기야 이제 언약을 맺고 서로 고백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배우자가 이제 집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그 사이를 못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만난 그 배우자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의 진짜 사랑이다, 나의 배우자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면 이것이 얼마나 큰 배신이고 얼마나 큰 모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당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그 부분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시간을 내셔서 정독하시면서 모세가 한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백성들이 한 이야기, 또 모세가 한 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잘 짚어가시면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그 모세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냥 읽는 수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살아서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만 이렇게 아픔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이 아픔을 당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요즘 공부하는 내용들이랑 너무 많이 겹쳐서 청년들에게 또 복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숨은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아 이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보더니 팩 도망가서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는 하는 말이 내가 벗은 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별 낯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오죽하면 제가 숨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가인은 어땠습니까? 아담의 아들. 창세기 4장에 보면 자기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동생을 죽였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멘탈 상태에서 벗어날 지경이 된 이 가인을 보시고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좀 떨지 마. 내가 지켜준다니까? 하면서 제안을 하셨어요. 제안을 하셨는데 가인은 나는 몰라요 몰라.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를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동쪽 어디로 도망가서 자기 성을 쌓고 거기서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실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만나러 가시려고 하는 그 자녀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는 전체가 그랬고요, 백성들. 또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사건을 보면 인간의 이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변명과 이유가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딸을 당하시고 그야말로 뷰링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야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을 봤나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나는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나도 그들과 또 비슷하네 뭐 그러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기울이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비판과 정죄의 굴레 속에서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또 하나의 놓치지 않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 속에서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그것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자식이 살아있어도 자식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이 돌아올까? 영원히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셨듯이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바라보고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부당하게 행한 그 나쁜 왕들로 평가받는 왕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요즘 세상도 그걸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 시대에 활동했던 뭐 통치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합 정말 악독했죠. 근데 그 안에 이세벨은 더 악독했죠. 어쨌든 아합이라는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그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아, 차라리 병이 낫지 않았으면 그 아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므낫세는 12살 때 즉위했는데 55년을 통치하면서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그 방식을 따라서 자녀들을 막 불살라서 신들에게 막 바치지를 않나?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그냥 자행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뭐 귀신, 악귀까지 불러들여서 그런 짓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게 이 므낫세를 이제 체인으로 쇠사슬로 묶어서 붙잡혀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죠. 아, 므낫세는 마땅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우리로서는 그런 계산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가 정신이 좀 들었어요.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정말 겸손해진 것도 보기 싫죠. 그런데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여기에 또 반전이 있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막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화를 감추시지 않으세요.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가 꾹 이렇게 막 치솟는 것을 꾹꾹 참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화를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이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이 성품적인 반응이에요. 악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가 뭐 부드러운 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노곤노곤한 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 그러면 너 혼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얼굴을 돌리거나 그런 화가 아니세요. 악에 대한 화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두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의 회개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의 명목으로 광란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집트에서 구해준 신이다라고 찬송하는 이 백성들의 배도와 모욕과 수치를 받으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실제로. 화가 나셨다는 걸 표현하신 거예요. 이건 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한 가닥 무언가를 기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해놓고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아, 자, 그러면 좀 좁혀서 누구를 기대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이 수준까지 갔습니다.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할까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시내산에 도착한 후로 지금 여섯 번, 뭐 해석에 따라서 일곱 번, 11개월 동안 머무르는 중에 시내산에 올랐어요. 여섯 번, 일곱 번을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교제했던 모세는 과연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엄청 궁금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은 저렇게 한다고 치고 나랑 친밀하게 교제를 가졌던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함께 그 교제 속에서 행했던 모세는 내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 내게 무엇을 물어볼까?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아시는 대로 하산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광란의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돌판을 화가 나서 던졌지 않습니까? 액부은 돌판에 지금 이게 지금 화가 잘못 빗나갔습니다.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 깨진 거는 그렇다 치고 모세는 형 아론을 불러서 또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꾸짖죠. 그리고 모세가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00명을 죽이는 대형 심판을 행했습니다. 3,000명. 이 심판은 모세에게 권리가 있었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00명을 죽이는 대형 심판을 거행하게 된 거죠. 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지금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과 지금 이 언약을 체결했죠? 적어도 한 40일에서 50일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국 아주 초기이죠. 건국 초기입니다. 이 건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새로운 측면의 신정국가로서의 출범을 한 몇십 일 전에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떠하죠? 금송아지를 중앙중앙에 두고서는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것도 광란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정국가로서의 의미는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국가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금송아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 금송아지는 사람들의 이 우상숭배 그 거기에 잔상에 남아 있었고, 실제로 그 금송아지를 또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지금 이 백성들이 한 건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놔둔다고요? 그러면은 신정국가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부르시고, 그죠? 그러니까 한 몇백 년 전입니다. 한 500년 전쯤 될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뭐 그렇게 통해서 또 열두 아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지금 많이 번성해서 지금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로서 딱 출범을 하려고는 지금 이 중차대한 순간에 지금 이런 일을 용납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지셨던 모든 계획들, 가지셨던 또 목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치명타를 주는 사탄의 행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행태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바탕 심판을 행한 다음에 모세는, 여기에 모세의 모세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기대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앞날을 환히 지금 꿰뚫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의 이름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 엄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누구 이름을 누구의 책에서 빼달라고? 나는 죄 지은 자만 나의 생명책에서 지워준다. 딱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기도 자꾸 배우지 마세요. 뭐 누가 뭐 하면, 누가 뭐 잘못하면, 뭐 저를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조금 좀 위선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로 죄송해요. 폼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잠깐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약속한 땅은 줄게. 허락해 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 천사만 보내줄 거야.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아, 네가 원하는 거 있었지? 내가 다 채워줄게. 돈 필요해? 채워줄게. 건강 필요해? 또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내가 다 채워줄게.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죠. 요즘 신앙인들 같으면 why not?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다시 참담해졌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그토록 바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대표로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 주님 분명히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때 우리가 듣기엔 너무 평범한 기도인데 최강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4절인데요.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그전에는 그렇게 엄정하고 단호하셨던 것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때로부터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상할 정도로 모세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금방금방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좀 민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셔서 말씀하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만 말하면 좋을 텐데 모세는 계속 더 얘기해요.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전하 우리 백성들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좀 전에 같이 가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따지듯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잘 알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요청한 모든 것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를 알겠니?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깨트린 돌판 그거 따로 보관하든지 하고 새 돌판을 가져와라. 내가 다시 적어줄게. 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자비가 어떤 자비입니까? 이 반전 시점을 잘 붙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왜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대책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잘 돌봐줄게. 요청한 거 다 들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심리학자 융이 정말 인간에 대한 많은 통찰을 주고 우리에 많이 가르쳐줬잖아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이 성숙의 여정이 있습니다. 단계를 우리가 지나가죠. 성숙의 성장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꼴인 지점이 바보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자라서 바보가 아니죠. 사실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숙의 끝에 가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세상의 영향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그냥 해프게 여겨질 정도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경이로운 깨달음에 비하면은 작은 그런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시고 이렇게 엄중하신 분이셨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다. 근데 나는 정말 그야말로 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모르고 살았네.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해프게 느껴지는 이런 사랑이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겸손해지게 합니다. 잘난 척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서 내가 다 풀려고 했던 문제들이 일격에 해결이 됩니다. 성품에 관한 한, 방식에 관한 한, 관계에 관한 한, 나의 안목에 관한 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세고 강력하고 뭔가 능력을 막 퍼부어가지고 나를 그 사랑으로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면 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정말 너무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랑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참 생명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저희가 참으로 그 사랑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생명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